SMC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D-Day네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는데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하여 또 찬양 음악회로 오늘 SMC가 오늘 6시 30분에 배단이 오래서 음악회를 갔습니다. 우리 본인 여러분들 함께 많이 오셔서 우리 대학부의 또 역사잖아요.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영준 번님 또 나연이랑 같이 특송 귀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솔리스트 영준이는 올해 우리 대학부 등록한 번님이에요. 몰랐죠? 올해 등록했는데 원래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해 대학부에 머무르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좀 약간 꼬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일정이 본인이 원치 않게 꼬였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영준이에게 머무르는 시간을 주셨고 또 그렇게 대학부에서 SMC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준이가 꿈꾸고 준비하는 그 앞날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이 있기를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번님을 보고 번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그 많은 번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게 있고 바라봐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다름이 뭐예요? 어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할 때의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거의 십중팔구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상담해주는 선배가 그런 분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번님은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해준 목회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마음으로 의지되던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선배들 졸업하고 떠나가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음 임지로 옮겨갑니다. 또 부모님들도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육신이 쇠약해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 근데 여러분이 왜 마음이 힘들죠?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많이 기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앞날을 꿈꾸는 것들이 있었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 앞날을 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하고 있던 미래의 어떤 그 보였던 통로들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의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모세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는데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표현이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며 돕던 사람 이런 뜻이죠. 모세 뒤를 평생을 살면서 모세를 돕던 이였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모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랬던 사람인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가나안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겠죠. 여호수아서는 아마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포로기를 마친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뭐였어요? 다 패망해서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없어졌고 그들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잔해만 남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었던 이들도 지금 이 본문 내용 자체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늘부터 세 달 동안 읽을 이 여호수아서가 그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를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21장 4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와 있는 거지? 저 애굽에서 살다가 왜 광야길 40년을 지나 왜 이 앞에 있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이죠. 와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사명도 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사라졌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시작점인데 그 마지막을 보니까 아니야. 사람은 생명이 끝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은 멈춘 적이 없어. 끝까지 가서 다 응하였어.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그날 먼저 입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앞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의 성취는 여호수아의 각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수아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이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증언이 여호수아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처음이 여호수아서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였던 그 포로기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던 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겠죠.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기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상황을 보고 감정을 붙들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감정 대신 말씀을 붙들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계획이 어긋난 그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사명이 중간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32일 기간 동안 애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했던 그 한 달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조작이 미숙합니다. 제가 좀 둔한 것 같으니까 방송실에도 같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냈던 한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리고 나서 곧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즉 애도의 문장과 진군의 문장이 한 호흡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멈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날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요맘때가 되면 우리도 이러한 정서로 가득합니다. 이 대학부 분위기가. 우리 지금 이제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학생회 우리 이제 대학부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주 전부터 광고가 나갔고, 학생회 총회가 끝나면 각 사역팀들이 또 다음 회기를 이끌어갈 총무단들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요맘때만 되면 다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회장할 사람이 없는데. 와, 우리 각 사역팀도 마찬가지예요. 야, 큰일 났다. 내년엔 총무 누가 하지? 총무할 사람이 없는데. 내년엔 큰일 났네. 막 다들 지금 막 두려워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붙드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야 큰일 났다 내년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2026년 9월만 있었을까요? 우리 올해 학생회가 111대 학생인데 아마 적어도 100번은 넘게 총회 때마다 이런 비슷한 걱정을 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100회기를 넘게 지나오는 동안 지금 대학부가 망했습니까? 우리 각 사역팀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간신히 넘어왔다면 다 사라졌거나 없거나 망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다음에 보잖아요. 새롭게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올해 학생에 1년 지나오면서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적어도 제가 지나온 4년 동안에 가장 부드럽고 아름답 이렇게 말하면 작년 학생이 굉장히 섭섭할 텐데. 근데 저는 매 그해 학생회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야 이거 처음에 그 처음에도 회장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디서 회장 누굴 하라 그래야지? 막 이제 그러다가 겨우겨우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구성되고 처음에 딱 구성됐을 때도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서 믿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처음 세워졌던 그때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매해마다 보면 어떠냐면 그 불안함 속에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매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학생회 사람이 안 뽑혀서 내년에 또 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또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 이거 올 한해 내가 여기까지는 적어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 잘 못하고 넘겨주는 게 맞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죠. 다음 사람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올해 여기까지 해뒀어야 하는 건데 아 이거 괜찮나? 우리 각 마을은 어때요? 이제 다다음 주 리더스데이 하면서 내년도 리더 모집을 할 겁니다. 해마다 사실 학생회 회장 사역팀 총무 뽑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리더 수를 채우는 게. 그러면 해마다 우리 걱정하거든요. 야 이거 리더 채워지겠나? 우리 마을 내년에 우리 마을 리더는 다 채워지는 거 맞나? 그런 걱정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리더들, 올해 대표 리더들 막 걱정될 거예요. 야 올해 좀 준비를 더 해둘 걸. 각 가족별로 내년에 감당할 리더들 좀 준비를 시켜둘 걸.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거라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걸로 됐어요. 그것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낸 사람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놓고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그 자녀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들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들여보내지도 못하고 본인은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역할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건 어디까지였느냐?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까지였어요. 온갖 재료들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짓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사명의 완성이 여러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에는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던 날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뭐라고 아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은 영역은 애매할 때 시작해서 애매할 때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맡았던 그 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쓰임받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황을 보고 감정을 붙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보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딛는 사람에게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그 주신 땅의 영역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만큼이 다 너희 땅이야 하고 펼쳐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이 내딛을 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 3절 말씀 안에 시제가 두 개가 나와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거는 너희가 앞으로 밟을 곳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밟을 곳은 했으면 줄이라는 미래형으로 돼야 되잖아요.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줄게 줄이라 근데 뒤에 보면요, 너희에게 뭐예요?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맞지가 않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신 그 땅을 이미 우리의 땅인데 이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그 땅을 밟아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의 발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소유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걸음은 우리에게 왜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의 몫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그려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이었어요. 이미 그 넓은 땅이 정해져 있었어요. 남은 거는 뭐냐면 실제로 걸어가서 확인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 개념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아직 다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죠. 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한 다음에 곧바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데 정작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신 그 일 위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 감정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것들을 다 성취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확신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걸 다 쟁취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걸어가며 확인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하는 이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내가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급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늘 조급해요. 늘 초조해요. 늘 불안합니다. 늘 확신이 없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내가 그 결과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처음 지원했던 과정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준비했던 터라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원한 과정에 이제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제 두려움도 물론 있었어요. 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당분간 지내야 되면 막 생각하니까 긴장감과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쁨과 감사였어요. 학교로부터 어드미션 레터가 다 왔는데 그 합격 통지서죠. 그걸 받을 때 이미 마음이 그 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와, 드디어 됐구나. 나 이제 학생이 됐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학교 들어간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까? 실제 학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통지서를 받고 나서도요. 강의실에 가서 앉아있기까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미 이제 어드미션 레터는 받았는데 이제부터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거 있지. 진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비자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식구들 거 다 챙겨가지고 아내 거 아이 거 막 다 비자 준비 인터뷰 준비하고 또 가서 미국 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 돈도 마련하고 뭐 차도 팔고 뭐 하고 살림살이 해외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해외 이사 준비도 하고 가서 살 집도 찾아봐야 되고 가자마자 식구들하고 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누구 도움 구할 데도 없으니까 제가 직접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 운전면허도 다 준비하고 뭐 할 일이 뭐 많아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전임 사역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와 이거 안 되면 학교 못 가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합격한 상태잖아요. 다 기쁨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와 이것만 하면 간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것을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은요. 초조함과 긴장감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순종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룩한 일들이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언젠가는 저 일을 꼭 해보고 싶다. 나도 저기에 저기로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어떤 그런 거룩한 일들 마음에 품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이유는 되게 비슷해요. 하고는 싶은데 내가 과연 그걸 할 만한 사람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주신 줄 믿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연약함을 좀 인정하면서 첫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불안하고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고 첫 번째 걸음을 용기 내어 내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을 한번 거창한 거 말고 그 한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거룩한 일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내가 이날엔 이걸 한번 해보리라 달력에다가 그날 그것을 한번 적어두는 것 일단 그거라도 먼저 해보세요.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간 분에게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DM을 보내든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혹은 그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 한번 저 좀 만나주세요. 일단 요청하는 거. 이게 실제 우리가 걸어갈 땅에 발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발이 땅에 다 있어야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분들 많죠 지금? 연락처 다 열어놨나? 우리 학생이랑 다 받아두시라고. 그 걸음을 옮기실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려주신 경계는 실제 여호수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신 것일까?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루셨다라고 믿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주신 것일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걸어가도 그것보다 넓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 안 가면 바보죠. 여러분 걸어가는 길까지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성취를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부쩍 성장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마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대와 어떤 요청에 망설이지 않으세요.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다 받아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뭔가 자신감으로 교만함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루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건지 믿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걸어내는 거예요. 오는 것마다 다 받아서 순종하며 걸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인생을 뒤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걸어갔던 모든 순종의 걸음들이 다 성취가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느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인생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풍요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거룩한 일 가운데 담대한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응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이가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걸어내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걷게 하신 그 순종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얹어주신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듣기에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거를 누가 가장 옆에서 선명하게 봤어요?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광야 40년 길에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어떤 그게 감동이 없는 거죠. 이 표현이 또 재미있습니다. 두 번을 곱해서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같은 말인데 두 번을 포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흔들리냐? 그렇게 난무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약속을 겹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남긴 마지막 설교에 나왔던 말씀, 신명기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옮겼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000년 전에 요단강 앞에서 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부적절하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물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뒤바뀝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아무 느낌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날씨처럼 휙휙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하신 분, 말씀하신 분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상황을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너와 대적하는 자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능히 대적할 자는 없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삶에 대적들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대적을 만나는 상황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불을 끄신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들이에요. 왕이 거대한 금신상 세워놓고 모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니 세 청년들이 결국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달군 불이었어요. 그들을 끌고 갔던 군사들이 들어가다 다 타 죽을 정도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그 불을 꺼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세 명 넣는데 왜 네 명이 들어가 있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다들 신상에 절할 때에 절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나는 이 땅에 나만 남겨져 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혼자서 해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붙들면 우상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성취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우상과 세상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책의 첫 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2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는데 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모세에게만 붙어 있었던 이름이 여호수아에게도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곳, 사실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도 넘치도록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라 명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붙듭니다. 확신이 없어 두려워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저희로 또한 붙들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일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확신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미 주신 것 다 받아 누리는 신앙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